귀한 예배에서 말씀 사역을 수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는 목사가 곧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만, 그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는 목사가 하기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떤 교회관과 목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결정된다 하는 말이죠. 그만큼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데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목사의 신앙과 경건이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육적인 목사가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인 침체와 타락은 우선적으로 목사에게서부터 기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속화되어 영적으로 어두워짐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목사보다 교회에 내려진 더큰 재앙과 징계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맑고 깨어 있어서 교회에 하늘의 생명수를 넘쳐 흐르게 하는 목사보다 교회에 내려진 더큰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물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목사의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 되도록 돕겠다 하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그런 목사도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하는 일마다 제동을 걸고 길을 꺾어서 좋은 목사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했던 여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이 말씀 때문에 자신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마르다처럼 취급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본문이 의도하는 진리를 우리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경 공부 시간에 주방에 가서 일을 하는 교회는 마르다 같은 교회이고, 그리고 뭐 만사 제쳐놓고 성경 공부에 충실히 참여하는 교회는 마리아 같은 교인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은데 누군가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는 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주님에 대한 포커스를 잃어버린 봉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칭찬할 만합니다. 오히려 이 손님 대접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번거로운 일을 모두 자기 언니에게 또 맡겨버리고 자신은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가 참 얄밉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마르다에게 부드럽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마리아는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르다가 주님을 잘 대접하는 의도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문제는 먼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분주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 하는 복음의 근본 진리를 제대로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접대가 아니라 마르다 자신이었습니다. 마르다와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르다를 섬겨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마르다의 섬김의 방식은 주님께서 마르다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는 열심, 지식이 없는 열심이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서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는 자신의 섬김으로 주님을 자신께 빚진 자, 신세 지은 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빚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신세 진 것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마르다가 수고한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보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마르다의 모습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얼굴을 엿보게 됩니다. 또 그 얼굴이 우리 자신들의 얼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생리적으로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도 율법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열심과 수고와 봉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려는 그러한 잘못된 심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주님께 봉사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들이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들의 경건의 수고와 우리들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교환하려고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은 우리 안에 인정욕구를 자극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수고한 데 대한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놔두는 것을 주님께서 보지 않습니까?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달라 하는 것이죠. 이런 보상의 심리로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는 한 보상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은혜가 고갈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에너지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상의 심리와 인정 욕구가 더욱더 자극이 되는 것이죠. 자기처럼 수고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해서 불평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듯이 자신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로 인해서 문제와 분쟁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인정 욕구는 다른 쪽으로 이제 발산이 되게 됩니다. 교인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알아주고 목사님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맥이 빠지게 되고 이제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자극하는 최고의 촉진제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정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적인 명성과 인기와 영광이 인간을 가장 황홀하게 하는 가장 매혹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인정 욕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너무도 신실하고 경건한 주의 종이야 하는 칭찬을 듣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인정을 바라는 자체는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함으로 우리들의 인정 욕구가 근본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영혼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헛된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에 우리들이 더 목말라하게 된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는 강한 욕망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눈이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의식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비참한 위선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가장 큰 욕구가 이 인정 욕구입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들에게는 살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만족과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판과 그리고 박수갈채에 아첨에 목을 메고 삽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주변에는 이러한 인정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생 끊임없이 경쟁하며 노력하며 무엇인가 성취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인정 욕구는 또한 성취 지향적인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극하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취지향적인 욕망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은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목회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설교의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다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때가 너무도 우리들에게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우리들의 눈을 멀게 만들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의 종교적인 야망을 따라서 목회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사역이 아이러니하게도 주를 대적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사역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역의 오리엔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세상에서 비즈니스와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수적 증가라는 가시적인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목사에게 자꾸 양적인 팽창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성령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분주한 사역과 계획 속에 은밀히 우리 주님이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야망과 성취지향적인 욕망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은밀히 주관해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교제 속에서 이 사역의 열심과 동기와 목적과 원동력과 다이내믹이 거기서 방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 근본 원인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우리 신앙과 경건의 피상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성향에서 우리들이 자유하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는 성취지향적인 욕망과 그리고 인정욕구에서부터 우리들이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순수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로부터 귀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라피와 제자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말리알 문하에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요, 원어적으로 가말리알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았다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문하생이 되고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가능하면 라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최대한 라피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결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좋은 섬김의 길을 지금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그리고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들,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은 마리아와 같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 하는 것은 주님의 존전 앞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의 발 앞에 우리들이 앉아서 주님으로부터 계속 배우고 공급을 받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직분자 그리고 사역자 모든 교인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들의 예배와 봉사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열매이고 결정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남 앞에 보이는 봉사의 행동들은 빈삭의 일각입니다. 그 저변에는 한 주간 동안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밑에는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봉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되지 못한 보이는 이런 봉사는 위선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봉사만 드러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노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영성은 밖으로 드러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매로 꼭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도 인격과 삶의 근본 변화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인격으로 변화된 직분자는 없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봉사를 잘하고 교회에서는 훌륭한 교인 같은데 왜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분자 사역자의 제일 되는 사역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겸손한 인격자가 되는 것을 절대 대신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목사와 직분자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교회의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자기의 삶과 인격 속에 체화가 되고 육화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실물 교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직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직분을 내려놔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직분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직분자의 임무를 우리들이 제대로 감당하든가 아니면 내려놓든가 해야 할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가 가장 먼저 자기가 전하는 설교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평신도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목사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목사가 말씀대로 살면 목사니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교인과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평신도가 직분자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게 되는 거죠. 도전이 되게 되는 거죠.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런 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큰 영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영광의 영이 항상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를 우리들이 깊이 나눌수록 우리들의 사역이 풍성해집니다. 우리들의 목사의 메시지가 은혜로워지게 됩니다. 교제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먼저 주님으로부터 내가 성김을 받는 만큼 나는 성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만큼 우리들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은 많은데 들어오는 것이 없으므로 영적인 적자에 계속 시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치고 탈진하고 마르다처럼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인들이요, 수많은 사람을 매겨 살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직분자 그리고 사역자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가 이 가운데 충만하셔서 이 충만한 은혜로 세상을 넘쳐 흐르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역자를 그 충만한 은혜가 교회 안에 세상 속에 흘러 넘치게 하는 채널로 통로로 지금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만한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영적 기업인이 되는 그러한 사역자와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회에서 너무도 많은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설교를 합니다. 신방과 행정 교인들을 돌아보는 데 시간이 너무도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결과를 결국에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교인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설교를 많이 하고 행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교인들이 보기에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목회가 진정으로 잘하는 목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골방에서의 사역 속에서 목회의 원동력이 흘려 나오는 것입니다. 참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이 골방에서의 이런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직분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일에 목사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해서 정작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교인들 돌아보고요, 신방하고 그랬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신방들을 하고 그랬어요. 목사가 물론 신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잘 배려를 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조그만 일만 생겨도 담임 목사가 꼭 신방을 해줘야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이 많거든요. 부교역자가 가서 신방을 해도 아주 서운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생각들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에 끌려서 목회를 하다 보면 진정으로 교인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회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기를 먼저 목회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목회하는 데 실패하는 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 자신입니다. 이 사역하는 데 가장 거침돌이 되는 것이 우리 목사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야망과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영적인 조급증과 인격의 미숙함 때문에 이 목회가 힘든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가 나에게는 너무 무거운 것이 문제입니다. 이 골치 아픈 나를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목회의 가장 무거운 짐, 나라는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섬겨주시고 목회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예자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매일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예자와 그 모든 정욕과 야망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못 박히게 해 주십니다. 그럼 목회자는 아주 편하게 되는 것이죠. 쉼을 얻게 됩니다. 매일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힌 사람만이 진정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이죠. 목사의 자기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력이 교회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에는, 사역에는 십자가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부여하는 가장 큰 축복은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옛사람과 옛사람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죽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인들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직분자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 교만과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교만과 정욕과 헛된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목사와 그리고 직분자들은 자신의 탁월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목사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적인 영적인 탁월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관심이 주님께보다도 목사에게 쏠리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목사의 탁월함과 경건함 때문에 주님께만 돌아간 영광이 목사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이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하고 탁월한 목사님들이 이런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목사가 헌금을 도둑질했다. 끔찍한 죄죠. 이보다 더 끔찍하게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탁월한 목사일수록, 경건한 목사일수록, 거룩한 목사일수록, 그래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일수록 이런 끔찍한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 자신의 탁월함으로 교인들이 자신을 너무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의존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도 좀 더 성숙해서 훌륭한 목사님들 존경하고 본받되 그들을 너무 추종하면 안 됩니다. 칼빈 선생, 주기철 목사, 박윤성 목사 훌륭한 분들이에요. 존경해야 돼요. 너무 추종하면 안 돼요. 그분들을 너무 우상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도 그 생명의 호흡이 코에 있는 일개인간이에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 목회자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에 화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을 가리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의 신호판은요 심플할수록 단순할수록 좋아요. 그 신호판이 너무 특별하고 유별나가지고 사람들이 시선을 쫙 걸어보면 운전하다 사고 납니다. 목사는 탁월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온전하고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관심이 혹시 자기에게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탁월함을 부인할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처절한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더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어쩔 수 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남자들에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처절한 약함이 사람들에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형편없이 구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경우에 죄악으로 잘못으로 망가져서는 안 되지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망가지는 것을 우리 사역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 나의 약함이 드러나야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또 못 박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된 이유는 신앙이 모두 현세에 지향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 땅의 번영과 잘됨과 형통함과 그리고 성공입니다. 목회사들도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목회 성공입니다. 대형화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목회 성공이라는 이상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한국교계를 지금 아주 타락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목회자들의 숫자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종말의 영입니다. 종말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갈망과 우리들의 열망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 모든 것이 내세 지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땅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열렬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은 이 시대에서는 아마 실패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역자는 아주 세상에 되게 안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꼭 성공한 목회를 해야 이 땅 위에서 내가 번영을 이루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아주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목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참된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평생 몇십 명 영혼들을 상대로 목회를 해도 그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성공이 우상이 되면은요 교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을 도구하게 됩니다. 이 목회 성공에 대한 야망의 도구로 교인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까지 이용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욕망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들은 이 성공에 대한 욕망에 죽고 하나님과 교인들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목사여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과 영광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그리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스러우심에 마음이 끌리고 매료돼서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서만이 참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인격의 아름다움, 그분의 그런 영광, 우리들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매혹될 때 여러분 아무리 힘든 봉사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할수록 우리가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목회자로 직분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우리도 그 영광 안에서 영광스러운 사역자,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역자, 직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력을 충만히 교회의 교우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채널로서의 우리들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이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성공과의 영광보다도 너무도 값지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스러우심에 우리들의 마음이 끌리고 매료되어서 이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